2020년 3월 22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실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대처하되 과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 있죠. 이제 서로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뭐 손 씻기 등의 예방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 위기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가이드를 따라 지금 가정의 인도자나 또는 그룹의 인도자 또는 개인이 이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다들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예배당 건물이 없어지고 인도하는 목사나 리더가 없어져도 성도 스스로 어느 곳에서든 예배자가 되고 또한 그 성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가는 것,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것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당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가이드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들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뭐 현재 중국에서는 뭐 이런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감시하고 뭐 박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런 지역과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이 인류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날들, 일상의 삶, 일상의 예배, 일상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것을 깊이 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처음 그 가졌던 믿음의 그 첫 마음들, 하나님과의 그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들을 잘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 우리 살폈던 위기 속의 그 요시야 왕처럼 철저히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삶의 곳곳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뭐 좀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언약 백성답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다시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열왕기하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유다의 역사 끝까지 살폈는데 유다의 역사 끝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연관된 이제 선지서들을 우리가 계속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바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예, 오바디아서 오늘 함께 나누어가겠습니다. 한 장짜리 책이어서 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뭐 내용으로 봐도 이 오바데아서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설교를 위해서 잘 선택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 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나훔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역사를 통해 살펴오다 보니까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알았었죠. 그것처럼 이 오바디아서 같은 경우는 에돔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파워포인트를 스스로 잘 이제 확인해 보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그 에서가 그 같은 쌍둥이였는데 형이었는데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권을 뺏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물론 뭐 팥죽 때문에 판 건 아니라 야곱이나 뭐 이삭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얼만큼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거기서 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에서의 후예들이고 이들이 이제 그 처했던 그 곳이 이제 사해 밑에 있는 땅,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 족속이었는데 왜 결국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물론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이미 망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어떤 나라가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더불어 어쨌든 뭐 이 에돔 족속이 왜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으로 뭐 오바댜서 같은 경우 이제 정확한 기록 시기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인 오바댜가 또 어떤 인물이다라는 정확한 그 정보도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순환당하는 그 사건을 근거로 이제 역사적인 그 이 시대를 좀 유추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록 시기를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통치 시기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여호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최악의 왕이었죠. 바알 숭배의 주도자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아달랴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주선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와 결혼한 사람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남유다로 시집 와서 바알 숭배를 퍼뜨릴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자기 아들 이 아하시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예후의 칼에 다 죽으니까 그냥 거기서 더불어서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6년이나 통치를 하던 그런 악독한 여자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호람이 이 바알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이제 주변국이었던 뭐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뭐 유다 전역을 다 그냥 예, 점령을 하고 약탈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침략을 해서 그 예루살렘의 재물을 다 탈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던 그런 시대, 그 시대였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어려움을 틈타서 이 그동안 다윗의 유다 땅의 유다 나라의 이 지배를 받아왔더니 에돔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유추되는 그런 이 오바댜와 관련된 시기고, 둘째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한 이제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살펴봤는데 그런 사건과 연관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때, 뭐 보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막 동원시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에돔 족속들도 이 바벨론과 이 한 통속이 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돕는데, 그래서 오바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 시기의 상황과 연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의 기록 시기를 그때로 따지면 BC 586년경,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남유다의 이 멸망과 관련된 시기의 선지서들에 의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경고되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 34장에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뭐 에스겔 25장이나 35장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에돔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호람 왕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선지자들에 의한 그 선포기 때문에 이런 기록 시기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시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작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고 정확히 어느 때라고 단정 짓기 힘들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으로 막 위기와 어려움이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더더욱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도 이 국가, 이 세계적인 경제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하죠. 한순간에 동맹이었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언젠가 적으로 돌아서는, 뭐 우리는 주변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마치 뭐 오늘날 뭐 북한을 겨우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잡아다가 막 북한으로 넘겨주고 있는 그 중국과 같은 짓들. 그리고 나라가 위기와 외환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 순식간에 배반해버리는 일본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은 이제 세일산이라는 이 바위 틈새, 나중에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 거기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 큰 바위 아주 안전한 요새에 숨어서 누가 감히 자기를 건드리겠냐 그러면서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의 이유죠. 아주 한마디로 잔인했고 난폭했고 두 번째는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아수르의 경우도 그렇고 이 결국 이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거기에 껴 있죠. 이 교만은 참 무서운 겁니다. 나라를 패망으로 몰았던 것처럼 에돔 역시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뭐 언제를 팍 집어서 말한다라는 것보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디아의 기록 시기는 남유다 이 패망의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난주 이 남유다의 패망까지 살펴본 이 역사적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오바디아서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했던 것처럼 오바디아서는 불과 한 장짜리입니다.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21절밖에 되질 않죠. 근데 오바디아서가 불과 한 장의 편지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기록에 다른 많은 자료들이 또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위경이다, 뭐 외경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오바디아서 같은 경우가 정경으로 지금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듣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가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바라볼 때 어느 한 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신구약 66권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2000년에서 한 3500년 전 사이에 적힌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 성경이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책이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슨 원신들이 움직이는 그런 책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 말씀의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배너를 적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성경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비록 한 장 정도의 분량의 편지와 같은 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바디아, 오바드야 이런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실 이 오바디아라는 인물이 11명 정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중에 이제 누가 진짜 이 오바디아서를 적은 저자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였을 것이고 공경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눈앞에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악이 판을 치고 선한 것보다 악이 더 잘 되는 경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악을 저지르는 일에 막 대범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게 이제 시대적 시기에 나타나는 늘 그런 풍속이죠. 마치 야곱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이 타락한 모습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변함없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맺은 시나산 언약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디아서는 악이 창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고 이등이 되고 빼앗기고 늘 당하고 사는 세상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격려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아무리 뭐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재앙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볼 때는 한평생을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도 그래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도 그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 혹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어도 산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패망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켰던 언약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다 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패망한 나라여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 뭐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땠어요? 그냥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워하고 중보하며 기도한 건 있어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 풍요롭게 살고 뭐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대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성경이 늘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이 현상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디아 선지자는 이제 에돔 자손의 이제 멸망들을 예언한다고 했죠. 에돔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전에 이 사해 밑쪽, 아까 말한 세일 산지에 정착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에돔의 자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이 형제였던 야곱의 이 후손들을 괴롭히죠. 처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해 이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위협을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이 같은 이 조상 아래 같은 형제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회가 되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뭐 나라를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또 야비하고 악랄하게, 그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그러니 도망치는 사람들, 적에 잡힌 사람들 노예를 사오고 또 자기들이 잡아오고 그런 식으로 아주 하는 그런 짓들을, 아주 포악을 행하는 짓들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날로 보면 자꾸 중국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북한과 친한 척하면서 온갖 그 나라의 그냥 그 이 자원들을 약탈하고 또 인권은 같이 그냥 이 김정은과 손잡고 수탈하고, 죽음의 계곡에서 나온 이 탈북인들을 잡아서 인신매매하고, 뭐, 그 눈 감아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탈북자들을 잡으면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 또다시 북한으로 보내서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짓들. 이런 중국의 오늘 이런 모습과 지금 에돔 족속이 한 짓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어느 정도냐라면 지금 중국이 하는 짓에 훨씬 더 과한 일들을 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민족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게 바로 오바댜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런 짓을 했던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1장 1절부터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에돔 족속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판을 치는 역사의 흐름을 얼른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전혀 우리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현실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그들의 삶과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훔서도 그렇고 이 오바댜서가 말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저들의 삶에 따른 삶의 선택에 따른 그런 결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남의 나라의 심판의 얘기지만 남이 우리 적이 넘어져서 좋은 것보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춰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처럼 이 나라를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도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나라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말 역사 속에서 미약하고 뭐 작아져 버리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나훔서를 통해 봤듯이 아시리아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그냥 보존이 돼서 2500년이 지난주에 발견된 다음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게 그대로 증거되고 있었죠. 또한 이제 바벨론 같은 나라도 이제 아직 이제 막 등장하는 때인데 우리 역사로 살필 때 이 나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벨론도 사실 따지고 보면 100년 정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잠깐 반짝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29장을 살펴보겠지만 거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도 황폐케 하고 포로로 잡아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케 하고 다시 모아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약하게 너희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역사 속에 보면 이집트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항상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짓밟히는 거죠. 그 당시는 처음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뭐 문명을 이룰 만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와서 역사 속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런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정말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결국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삶과 또 각 개인의 삶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게 결국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눈앞에 현실이 어찌되든 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근데 이제 불순종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감시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또 말하기가 어려운 게 성경 안에서는 또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걸 그들이 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이 사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말이 지금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이 현실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 비슷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섬기기에 벅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지금 이런 바이러스니 산불이니 이런 자연재해니 이런 것 때문에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자칫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겠죠. 그래서 성실히 섬기며 사는 사람들보다 막 이런 시대에 막 사재기하고 뭐 날라리처럼 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을 막 그 기회를 엿보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사실 이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와 눈물과 땀을 누가 알아줄까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의인은 믿음 따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히 믿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과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며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교만 속에 있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교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면 이 에돔족 속이 요르단 이 남부 세일산의 천연 요새와 같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참고하면 보시면 어느 장소고 어느 쯤인지 알게 되는데 현대 지도로 보면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이 장소죠. 크게 보면 저 중국에서부터 이제 세계 무역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 길이 쭉 연결이 돼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때 이미 망한 그 아람 다마스커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큰 고대 무역로가 그렇게 두 곳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왕의 대로다 그래가지고서 그 지금 여러분 지도를 참고하시면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빨간색의 그런 길이고요. 연두색으로 이루어지는 이 길은 이 다마스커스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해변 쪽으로 가는 해변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해변길로 가는 무역로 그리고 이쪽 요르단 지역 이 뒤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왕의 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바로 여기 페트라 지역에 살았는데 이 거의 바위로 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의 지도를 조금 입체적인 지도로 보면 지금 이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단면으로 깎아서 보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는 전부 이렇게 좀 험지죠. 아주 험한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거의 산악 바위 지역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화면을 보시면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인데 막 성지순례식으로 많이 가죠. 뭐 성지순례만이 아니라 여행으로도 많이 갑니다. BBC라고 그러나요? BBC 방송이 선정했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50곳 이렇게 했었는데 그중에 이게 16번째로 등재된 곳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페트라가 그래서 영화 그 인디아나 존스 3일 거예요. 최후의 성배 거기에 촬영 장소고 또 트랜스포머도 여기서 배경으로 촬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절벽이 어마어마하게 깎아지른 그런 사이로 이제 길이 나 있는 거죠. 예, 틈새가 나서 아주 좁은 길. 뭐 페트라 중심부로 그런 길을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사막에서 뭐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거를 협곡 시크 그렇게 부르는데 이 시크를 통과해야만 하는 하거든요. 근데 그 길이가 한 1km가 넘죠. 1.2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각병동에 의해서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그 만들어진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이제 폭이 좁게는 2m 짜리도 있고요. 넓게는 뭐 200m에 이르는 아주 구불구불한 바위 틈을 지나 들어가야 그들이 이제 아주 안전한 요새 바위 성터가 나오는 거죠. 아주 뭐 안전한 이 천연적 요새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때 당시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곡사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길어야 뭐 무슨 뭐 화살이나 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확 뭐 돌을 날려버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천연 안전한 천연적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왜 야곱이 도망쳤다가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올 때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에서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야곱을. 근데 야곱은 에서를 믿지 않고 그냥 가나안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에서가 돌아갔던 곳이 바로 세일 산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BC 그때가 2006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오바댜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남유다가 망할 때쯤이다 그랬으면 BC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페트라 이 세일 산지에 지금 둥지를 튼고 산지가 벌써 역사로 보면 1300년에서 1500년을 여기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에돔 족속들이 이런 아지트 속에 살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부 돌이니까 뭐 여기서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정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지혜가 요구됐습니다. 그냥 1300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바위 틈에서 1000년을 넘게 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에돔 족속들에게는 지혜자들이 참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면 물은 가장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전부 돌뿐이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위를 파서 이제 비가 내리거나 그럴 때 물을 다 이렇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만들었었죠. 이 돌을 깎아서 만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동원시킨 게 이제 포로들인데 그거를 전부 그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딴 나라에 잡혀가도 다 사왔 돈으로 사다가 막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무역로 아까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둑질도 하고 그다음 어쨌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상권을 통해서 이제 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도 한 거죠. 이런 천연 바위 요새 속에서 천년을 넘게 살아왔으니까 뭐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누가 뭐 감히 빼앗을 수 있냐 하면서 아주 뻐기며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뭐 특히 이제 뭐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러다가도 지금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딱 멈춰버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 세계가 완전히 서서 정말 순식간에 정말 종말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의 소란으로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 살아간다는 나라에서도 사재기가 벌어지고 이게 통제가 되질 않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마다 찾아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뺏어오고 팔아 이간질시키고 이런 짓들을 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에돔 족속에 해당된 얘기죠. 자, 그래서 8절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 나라가 망할 때도 또 도시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 한 나라가 잘 나가다가 한 회사가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회복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무너졌다고 해도 그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 그 회사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비록 실수를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그런 지혜자가 사라지고 한 뭐 가정에서 한 뭐 사회에서 뭐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중에 그렇게 이제 함께 달려가고 이렇게 숙달된 사람들이 한번 나갈 때 그걸 대체하는 그런 그 비용을 계산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뭐 50명이 이상이 들어와서도 이걸 유지시켜서 그 발전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된 사람보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놓칠 때 그거를 채우기 위한 이 대가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인 이런 나라들에서 막 그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유학으로 받아다가 결국은 다 자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다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나라는 점점 어찌 살든 간에 부강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혜자가 빠져나간 나라들은 전부 이제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던 그 악한 나라들의 행위를 보면 바로 그런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그런 나라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자주 쓰죠.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현실과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특히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뭐 인권과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그 사람이든 특히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서 더더욱 보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공평과 정의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읽고 잊고 몰입할 수 있는 그저 그냥 현실만 볼 수 있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3S 정책이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떨어진 그 모의, 향락 이런 거에 빠져서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바르게 서야 된다는 각성도 없이 오직 지금을 즐기자. 욜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일에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민 정책을 위해 쓰던 이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아주 그냥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그게 재현되고 있는 거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떡합니까? 뭐 먹는 문화, 이 사회가 향락의 문화 이런 걸 다 막 풀어주고 부추겨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향락과 오락의 문화에 빠져버리게 하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TV 드라마, 인터넷, 각종 뭐 음악 문화에 빠져 살고 뭐 어린애들이 뭐 TV에 출연해서 뭐 연예인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뭐 소위 아이돌이 되는 그런 일에 막 부모들이 막 나서잖아요. 어? 그걸 위해서 애들 성형은 물론 뭐 아무튼 뭐 목숨을 걸고 애들을 돈 번 기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역량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한둘이에요. 뭐 수천 명 중에 그렇게 성공하는 애들이 TV에 나오는 한두 명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전부 그런 도박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욜로라는 거 아닙니까?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저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이 사회 속에 그냥 코 박고 눈 박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뭐 한 나라의 무슨 어떤 정책이다라기보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그런 유혹의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어서 뭐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TV에서 남이 하는 것이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입는 것부터 먹는 거 뭐 모든 것을 막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최고인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데 더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가면 전부 다 그냥 분명히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또 똑같은 여자가 지나가고 뭐 그런다고 하죠. 남자도 그렇고 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장은 재미있고 큰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행이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여기 어쨌다 저쨌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보는 것처럼 한둘이라는 거예요. 한둘 정도만 그렇게 그냥 어떤 시대와 분위기를 타서 결국 그렇게 성공하고 나머지는 자살해서 죽고 뭐 어디 이상한 데다 몸 팔고 다니고 뭐 이상한 데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나라를 점점 망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떤 뿌리가 되는 이유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그런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사명을 따라 뜻을 정한 인생, 다윗처럼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신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신조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에돔족 속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를 다 걷어버리시겠다. 욕심대로 살아가고 전부 욕심에 빠지고 고집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자들도 가득 채우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똑똑한 공부를 해도 그들이 욕심에 빠지면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더 사기 쳐먹고 더 이 그냥 이 사기도 그냥 국가적인 사기를 쳐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한때 지금 이란이란 나라, 요즘 이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데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그 영토가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제레된 제국주의다라고 말할 만큼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그러면서도 서양, 이 그리스 막 이런 데를 엿보던 그런 초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작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시작되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별 없이 자기의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혜자가 없어지고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럽 쪽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해도요, 그 북유럽 쪽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야만족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럽 대륙은 그래서 제국과 야만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대 영화 같은 걸 보면, 아무튼 이 완전히 무슨 그 이 뭐 세적 같은 그런 사람들, 산적 같은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게 많이, 로마군이 싸우는 거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여튼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만 이제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는 이른바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야만족들.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그게 반달족, 뭐 고트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튜톤족, 뭐 아리안족, 뭐 앵글로색슨족, 바이킹족. 이게 다 바바리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역사 속에 서로 뭐 로마와 싸우고 뭐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런 야만적인 나라들이 엄청난 예술의 나라, 학문과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는 나라. 그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그곳에서 꽃 피어난 그런 결과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생겨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보편적으로 기독교 문화, 뭐 성경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지혜롭게 돼서 그 왕이 다스리고 어쩌고 하더라도 다 인권이 다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그러고도 또 이제 치우쳐가지고서 또 죄성으로 약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보던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노예고 뭐 너는 뭐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전인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지정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 자존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가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병원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스코처치 같은 경우도 한국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최초의 선교사를 안수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경남, 마산, 부산 등지에서 학교와 교회,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 처음 경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경남 지역 선교와 또 신교육 그리고 의료 이런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부산 진교회가 바로 이 호주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고 수암교회, 문창교회, 또 이제 병원의 일신 기독병원, 뭐 창신학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로 이 호주의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 활동을 통해 맺어진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혼, 육 전 인격을 제대로 세운 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지혜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그 나라와 사회의 의식구조가 변화되고, 비록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 인권이 존중받는 곳, 그런 곳으로 성장하고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술적인 힘, 무슨 뭐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뭐 금은보화를 뭐 구하고 표적 이적을 구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지혜, 다른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무식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에돔 족속들이 페트라와 같은 돌덩이 속에서 천년을 살아왔는데도 지혜자가 있을 때는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았는데, 이제 저들의 지혜자들이 죽고 어리석어지니까 결국 그 나라는 저절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에돔 자손은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흔적도 없죠. 반대로 뭐 저들에게 그렇게 약탈당하다가 결국에는 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뭐 예전의 수도가 테라비브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아예 옮겨가지고 지금 뭐 아무튼 세계적으로도 난리가 나 있는데, 어쨌든 가보십시오. 떵떵거리고 미국을 호령하고 영국을 쥐락펴락하고 뭐 호주, 캐나다, 일본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맨날 약탈해 먹던 이 에서 자손들은 지금도 떠돌이로 살아요. 그 지역에서. 그 종족을 잘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만 성경에서만 그 기사가 남아있을 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무슨 하나 종교의 경전이라는 게 아니라, 아,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1.1획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드마나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리리라. 아주 천연의 완벽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도 결국 그곳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멸절된다라는 거죠. 이건 징계와는 다릅니다. 징계가 아니라 지금 이 오바디아서의 말씀은 이 파멸되고 멸절된다라고 하는 저주고 심판으로서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서가 결국 아수르의 그 이 멸망을 말하듯이 오바디아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어떻게 졌길래 에서 자손들이 이렇게 멸절되느냐? 10절. 네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교만과 아까 포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 말했던 것처럼 형제 민족들은 야곱 자손들에게 행한 포악, 몹시 잔인하고 난폭했던 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그래도 그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절대 싸움을 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 오셨는데 근데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았죠. 1장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거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어떻게 망해가나 또 심지어 그 망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그걸 뺏어오는 제비 뽑아서 나눠갖는 짓을 했다 그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사실 해석이 좀 달라서 기록 시기가 이제 뭐 아까 말한 두 개로 이렇게 추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이방 어떤 강한 나라든 뭐 주변에 뭐 블레셋 뭐 아라비아 뭐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여호람 때 같이 쳐들어왔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짓밟았던 나라고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 이제 남유다 멸망 때 이제 그렇게 했던 나라 어떤 강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패망하는 때에 아무튼 그런 이 에돔 족속들이 그런 족속들의 앞잡이가 되고 아무튼 그 뺏은 것을 나누는 도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역사적으로 보면 지키셨고 돌보셨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바위산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건데 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You should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저주하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형제인 이스라엘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근대와 싸우느라고 막 힘도 없고 성한 것이 없을 때 이 애소족속들이 뒤로 들어와가지고 막 그들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그 이 야곱을 치는 이 족속들을 돕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겨서 도망을 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고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잡혀 죽게 하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안 해야 될 일,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분명한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그때그때 당장 천벌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지금도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면 이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힘들죠.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도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백 년간, 심지어 천년간도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벌 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렇게 떠들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불쌍한, 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즉각적인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인생들이 막 더 죄를 범하기에 담대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나 하박국 같은 이 경우도 선지자가 사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거든요. 선지자들도 항변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번개가 내려서 태워버리고 바로바로 막 질병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죽으면 사실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미 이 지구상에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다 그냥 지금처럼 바이러스로 순식간에 다 죽었을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만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변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 사명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떡하는 거예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다. 우리 계속 살펴왔죠. 그래서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진리죠. 비록 짧은 분량의 이 한 장짜리 오바댜서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는 거죠. 언제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 그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약속의 길, 증인된 삶의 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길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땅을 떠나나올 수는 없었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떤 거예요? 구원의 강을,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떤 거예요? 사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우리 스스로 되지는 않지만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주는 분은 아닙니다. 종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이 인류가 정말 망해버리는 그 종말이 되든 아니면 우리 인생 각자로 보면 우리가 살아봐야 뭐 7, 80년인데요. 죽게 되는 그런 종말이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걸리면 금세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건데 결국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사명의 길에 서자는 엉뚱한 길,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런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만국을 벌할 날에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시온산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서서 나아가는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은 때가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18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 불과 불꽃이 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로 이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폈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에돔 족속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BC 한 2세기경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잠깐 반짝 그 나라가 독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나중에 이제 그 중간사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아무튼 요한 히루카누스라는 왕이 에돔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잡아다가 강제로 다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한 족속으로 복속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복속이 된 지 얼마, 복속된 얼마를 제외하고는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에서 자손이 살던 그 땅은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죠. 관광객이나 성지 순례객들이나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답답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멸망의 날에 불에 태워질 지푸라기를 더 많이 쌓고 더 쌓고 그 불날 집에 기름을 더 모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아도 약탈당하는 것 같고 수탈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당하는 것은 그 서럽고 참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빼앗기는 게 약탈하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은 그렇게 자기가 강한 듯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멸절된다. 심판받아 없어진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직하지 않은 일 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언약 백성답게 사는 그 사명 잊지 마십시다.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주신 길을 걷다가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고난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땅에 보내신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내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못되면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가 뭐였습니까? 잔인함과 그 다음에 교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이유는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법이 그렇듯이 공평과 정의와 인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윤리와 도덕 같은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즉결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막 그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무너지고 문란해지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오바댜서, 오늘 이 오바댜서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사회가 지금 뭐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재해들로 혼란 속에 있으나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으나 징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돌이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예,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의 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힘이 드십니까? 왜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길을 걸으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런 삶에 관심도 없고 혼자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내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은 죽어도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에돔이 바위 요새 속에서 천년을 넘게 살았다고 아무도 저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배려하셔서 저들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모르고 포악, 너무 잔인하고 난폭했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저들을 떠남으로 결국 역사 속에서 기억될 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백성들은 강해지고 복을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게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취한 종교인이 되게 하려는 거죠. 에돔의 지혜자가 없어질 때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뭐 성도라고 하면서 무슨 표적과 기사를 찾고 마술 같은 신비한 능력을 찾고 뭐 돈과 권세를 위한 중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 우리를 영원히 존재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놀라운 역사와 참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돈과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혜 주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다가온 어떤 상황이든 탓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약속을 주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오바댜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또 지금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이 하는 이 시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길이 우리의 길인가를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오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돈과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그래서 지혜,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말씀으로 사는 길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하기에 더 주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지혜를 찾아가는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 부름받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을 밝히고 믿음의 용기와 약속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강을 이미 그 지옥으로 가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주의 부르심 현장 곳곳에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고통이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 것에서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